우리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총 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게 하셔서 채움받고 은혜로 채움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설교 제목을 보시다시피 영적 재충전, 영적으로 충전을 다시 받는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야곱 이야기를 이 관점에서 오늘 보겠습니다. 야곱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는 삶의 위기도 많았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하죠?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지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많은 곳에 삶의 고난이 있어요. 참 특이하죠. 은혜가 풍성하면 있던 고난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인데 이게 거꾸로 가요. 은혜가 넘치는데 삶이 어려워요. 힘들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해결점이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데 왜 삶의 위기가 오는가?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야곱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되고 늘 오늘도 내일도 은혜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언제 이 영적인 재충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언제 필요한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충전을 받는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언제 필요하냐는 거예요. 늘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굴러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딱 타이밍이 올 때가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요즘 대세, 차 종류 중에 대세가 뭡니까? 전기차. 아시죠? 전기차. 요즘 테슬라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긴 한데 그건 뭐 떠나서 요즘 대세의 흐름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기차 중심으로 흘러가죠. 전기차는 가스로 움직이지 않고 배터리로 움직이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전기로 움직이는데, 자, 전기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중간에 recharge가 필요하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재충전이 필요한 시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기차도 한번 가득히 충전시킨 다음에 350마일, 400마일 달리면 어떻습니까?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다시 재충전소에 가서 재충전을 해야 다시 달릴 수 있는 거죠. 이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야곱.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재충전 타이밍이 있더라. 언제였는가? 들여다봤더니 포인트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정체기를 경험할 때. 자, 영적인 재충전이 언제 필요하냐? 언제라고요? 영적으로 정체기에 있을 때. 이 정체기가 영어로 보면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스태그네이션.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스톡된다고 하죠. 그냥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딱 멈춰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영적인 정체기인데 야곱을 통해서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야곱의 인생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본문 35장에 와서 야곱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은 정말로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굴곡을 다 지나서 이제는 평화를 맛보는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과와의 마지막 화해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20년 동안 묵혀왔던 누구와의 화해입니까? 형 에서와의 화해도 드디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 인생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이제는 처자식들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득히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제는 고민이 없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불행이 야곱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35장을 읽었는데 34장 전체가 할례에서 기록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누구, 이름이 뭡니까? 디나. 디나 맞죠? 그 딸 하나가 있었어요. 레아의 딸입니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세겜 성 안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안에 세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세겜 성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도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밖을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큰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딸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불량배한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지주의 아들한테 그런 못된 짓을 당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야곱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화가 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인 야곱이죠. 또 어머니인 레아겠죠. 그 다음에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디나의 친오빠들입니다. 배다른 오빠들도 있지만 친오빠가 있습니다. 친오빠들이 정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오빠인 두 명, 시므온과 레이 두 아들이, 두 오빠가 보복을 했습니다. 복수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 너무 길어요. 간단히 말해서 할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하는 의식을 세겜성 남자들에게 요구한 다음에 그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남자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든 남자를 다 처단을 해버렸습니다. 시원하게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야곱한테 왔습니다. 우리가 다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칭찬을 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야단을 맞았어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악취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응징했고요. 불의에 대해서 항거했고요. 보복을 했는데 악취를 내게 했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럼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다 멸망할 것이다. 야곱은 겁쟁이일까요? 아니면 냉철한 현실주의자일까요?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보면서 야곱은 참 겁도 많았구나. 뭐가 두려워서 저렇게 걱정을 했을까? 그러나 걱정할 만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은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민족들이 연합을 해버리면 저항할 수가 없을 만큼 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겁에 질려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겁쟁이라기보다는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맞다고 봐요. 보복하고 싶죠? 자기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죠? 시몬과 레이만 의문에 젖어서 의문 때문에 복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통한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복수를 해버리면 그 순간에는 속 시원해도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던 것이죠. 그런데 두 아들이 일을 저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앉혀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큰일 났다. 뒷감당 어떻게 할래? 자, 이 말 들으면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좀 부족했네요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1절. 두 아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야곱은 옳고 그르냐라는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내 집안 남은 식구가 다 죽느냐 안 죽느냐는 현실을 이야기한 건데 두 아들은 뭐에 꽂힌 거예요? 옳고 그런 거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 두 개가 부딪히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현실을 보자고 하면 그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옳지 않죠. 그러나 현실 때문에 잠깐 뒤로, 옳은 것도 뒤로 물릴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의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만이 인생의 가치관이고 척도인 사람에게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의, 옳은 거에만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든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수한 거 뭐가 문제입니까? 내 누이를 창녀처럼 대했던 저 사람들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칭찬해 줘야죠. 이러한 싸움을 아버지와 엉뚱하게도 두 아들 사이에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본 건 뭐냐면, 자, 이 디나 사건 전까지는 라반과에도 화해했죠. 에서하고도 화해했죠. 이제는 세겜성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주 앞에서 은혜 감사하고 이제 삶이, 모든 삶이 고속도로를 뚫린 것처럼 이제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이었는데 갑자기 불쑥 뭐가 튀어나온 겁니까?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일이 갑자기 닥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하여 무슨 일이 또 불거진 거예요? 외부와 싸워야 되는데 내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집안에 분열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야곱에게 영적인 정체현상이 일어났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적인 정체 현상. 무슨 말이냐면 막힘없이 모든 일이 잘 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급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앞에서 딱 벌어지니까 급 브레이크를 걸어서 사고가 더 안 나게 하려고 서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잘 달리던 고속도로가 갑자기 정체가 되어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왜 그 정체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화도 발달해가지고 뭐 금방금방 업데이트를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모를 때가 많아요. 언젠가는 풀리겠지 하고 그냥 차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정체기. 근데 그 정체기가 영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그 정체기를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심각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가로막힐 때가 와요.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내 가족 문제 때문에, 아니면 교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 삶에 뭔가 지체가 되고 정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정체기가 왔을 때 우리는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내버려 두고 시간이 흐르면은 저절로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신앙 회복이 안 되고 그 정체기가 침체기로 접어들고, 침체기란 건 뭐냐면요 이제 신앙을 거의 포기할 지경까지 가는 상황으로 몰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요 정체기입니다. 근데 그 정체기는 언제 온다고요? 계속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정체기가 오는 게 아니라 좋고 행복하고 삶이 괜찮고 신앙생활하기 재밌고 이 정도면 야 이제는 더 이상 내 신앙생활에는 더 이상 막힐 것이 없다 하는 그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엉뚱하게 찾아와요. 어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과 대화 한마디 때문에 정체기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로 인해서 정체기가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요 자녀 때문에 정체기가 와가지고 신앙생활 아 재미없어.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 35장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3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말이 길죠. 간단히 말하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뭐 어디죠? 베델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은 누가 고친 겁니까? 야곱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루스를 베델로 고친 그 베델. 하나님이 딱 짚어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뭐 하게요?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다고 올라로 말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영적인 정체기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불행이 집안을 뒤엎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야 될 가족끼리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의견 충돌물이 아니라 감정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더 빼는 일만 벌어집니다. 이 정체기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예배하라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로 찾아왔던 지역, 그 이름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자, 그렇다면 베델 올라가는데 그 베델이라는 것은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베델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베델이 신성한 곳이 아니라 너가 그곳에서 가장 인생에 어두웠던 시절이었을 때,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곳. 자, 그러면 영적인 정체기가 왔을 때 해답은 어디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의 삶의 일들 경험하면서 정체기에 경험하신 분도 있고 침체기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합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올까? 아니에요. 밥을 사주면 그게 미안해서도 올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 간증을 아무리 이야기해주면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당신 이야기지. 당신 나를 자랑하는 거야? 이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그 성도 지금은 정체기에 접어들어서 이유는 알아요. 원인도 알아요. 야곱도 지금 뭐 때문에 정체기 왔습니까? 딸 디나가 생각지도 않은 성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원인도 알아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곱의 해결책과 시몬과 레위의 해결책이 다르듯이 각자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정체기가 점점점 길어진단 말이죠. 그러한 성도인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으쌰으쌰 하자고 재충전을 시켜주고 싶은데 우리가 충전을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은 질문이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채움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과나무의 밑에서 누워가지고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채움을 받아야만 그게 답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 채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어디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요. 자, 잘 보십시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야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져올 수 없어도 예배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실지 다음 주에 주실지 한 달 뒤에 주실지 그건 모르지만 주시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런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핵심은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우리는 사슴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사슴을 연구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슴이 목이 마르면 이 혀가 찢어진다고 합니다. 목구멍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사슴은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오직 하나. 뭘 찾아서? 물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사방 모든 걸 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갖고 있는 자세래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과연 갈급하냐는 것이죠. 핵심은 뭡니까? 영적인 정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났어라고 탄식하고 한탄한들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붙잡고 하소연한들 답이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하나님을 가요 원망을 한들 답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적인 재충전의 시기가 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예배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와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했잖아요. 갈급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에 반응을 하셔서 나에게 그걸 채워준다는 말은 없고 내 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정도의 갈급함이 있는지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립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은혜가 없어서 냉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같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 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영혼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왔지만 누구인가는요 간절하게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죠.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또 전화하실까 봐. 자, 42편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보세요.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야 하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일까요? 다음 주일까요? 그렇게 매주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번 주도 하나님 얼굴 못 봤고요. 지난 주도 못 봤어요. 그럼 다음 주는요? 두 번 경험했으니까 다음 주도 못 보겠지? 아닙니다. 다음 주는 만나주시겠지. 이게 예배자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정체기를 경험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뭐 100일치 쌓아온다 해도요, 영적인 정체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내 삶이 너무 평탄합니다. 내가 시간만 나면은 뭐 예배당에 올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시간만 내면은 어디 가서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어요.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생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저절로 흘러가는가 보다 했을 때 뭐가 찾아와요? 정체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영적으로 다시 충전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배들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그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에 드디어 충전이 되는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은혜 받은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와, 오늘 목사님 소개됐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멍하니 내가 전에 몰랐던 걸 새로 깨달았네. 아, 은혜 받았구나. 하지만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 소개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도 감동이 없는데 내가 모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예화를 싹 들어줍니다. 예화를 듣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와,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어떤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이 평소에는 은혜를 그렇게 못 받으시다가 오늘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설교를 십몇 년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와서 목사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예화 중에 그분 너무 불쌍해요. 근데 그렇게 불쌍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에게 회복시켜줬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좋아야 됩니까? 안 좋아야 됩니까? 목사에서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예배 시간에 재충전을 받았다라는 걸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35장 2절에 나와있죠. 첫째, 뭐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성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오늘 35장 2절을 볼 텐데요. 아까 1절에서는 어디로 가라겠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겠죠. 이 말씀만 해줬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분명히 방금 전에 35장 1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만 하셨습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야기만 했지 신상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이 말은 누구의 결단입니까? 야곱 개인의 결단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20년 전에 은혜를 줬던 그곳에 가서 은혜로 채움받아 이 솔루션을 받자마자 실제적으로 가기도 전에 뭐부터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가 벌써 야곱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 마음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 변화를 어떻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좋은 예화를 들려서 그 예화가 너무 감동스러워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아, 천사님 좀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전에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목사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목사를 칭찬해 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용기가 나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성도님들 중에 그 자리에서 갑자기 행동을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눈빛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스처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행동하다가 어떤 포인트에 은혜가 임하니까 태도가 확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라는 것은 참 오묘한 자리예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다 불러놓고 시손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방신상을 버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그 식구들이 무엇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신상도 섬기고 있다는 걸 이거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날 가서는 사주팔자 보내준 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옛날에는 신문이 있었죠. 신문에 뭐가 나옵니까? 그날의 운세. 이거 창피한지도.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오늘날 가서 어디 가요? 저녁에? 힘들다고? 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거기서 충전하겠대요. 거기서 충전하겠대요. 성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원래 해던 대로 또 다시 돌아간다고요? 잠깐 감동은 있었어도 뭔 없는 거예요? 성결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진짜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있으면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먼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청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이 그 창문 사이로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쫙 비칩니다. 그때 뭐가 드러납니까? 보이지 않던 먼지가 쫙히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때도 청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분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내가 청소를 해야겠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배되는데 은혜가 딱 갑자기 한 줄기 빛처럼 내게 딱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에 아, 내 영혼의 청소가 필요하구나. 저는 이걸 영적인 청소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재충전은 영적인 청소가 일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청소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빛이 비추니까 내 안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구나. 이방 신상들을 집안에 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놓던 야곱의 식구들이, 야곱이 그것까지 보고도 왜요? 미리 치우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 했지만 이 사람은 주일날 교회당 오고 월요일날은 사주팔자 보고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날은 운세 보고 every week에 맨날 이런 패턴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오늘날은 사주팔자 보고 운세를 보더라도 썬데이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청소가 아니죠. 자기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영적으로 내가 은혜 받고 은혜가 채워지면 월요일날이 바뀌지 썬데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이 바뀌는 거예요. 화요일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혹시라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어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통제를 해보는 일들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에게 드디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체기를 끝낼 때가 옵니다. 곧 찾아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은혜 받았던 사람으로서 자꾸자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또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감동이 막 타오릅니다. 자, 증거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35장 3절. 영적인 감동이 막 차오릅니다. 이게 차오른다는 뭐냐면요. 막 감탄하고 감격하고 막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헤아릴 수 없는 희열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해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같이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희한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 가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영적인 감동은 쉐어링 할 수, 쉐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누구와 같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내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영적으로 재충전이 일어나면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면서도 그 사이에서 개개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 중심이 아니라 은혜가 이렇게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거로 다른 구절 하나 드릴게요. 시편 70편 4절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기로 원하는데요. 70편 4절에 보면 참 멋진 표현이 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아까 목마른 사슴이 뭘 찾았어요? 물을 찾아,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주를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 그가 남녀노소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는 이걸 영적인 감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나의 생활 습관이, 나의 취미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인 감동,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험, 이 경험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주를 찾는 사람에게. 찾되 어떻게 찾으라고요? 갈급하게, 갈급한 마음, 은혜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주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안에 영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똑같은 말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나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같은 말을 매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합니다. Always,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요. 자, 그런데 영적인 정체기에 접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처자식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회사의 문제, 내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은혜를 받으면 그 어려운 것을 봤던 내 눈이 바뀌어서 누가 위대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방금 전까지 영적인 정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가장 크게 보였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작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안에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니 이제는 누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잘한 위기들은 작게 보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리에 와서 무엇을 체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은 영적인 재충전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록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담대하게, 조금은 힘있게 저항해 볼 수가 있고 또 저항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내가 조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줍니다. 칭찬해 주면서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은혜를 맛보게 하여 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주 앞에 또 나오면서 이게 매주마다 채워지면서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정체기가 뭐로 바뀝니까? 이 정체기가 사라지면서 다시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고대하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니 자꾸 어려운 일들이 겪게 됩니다. 신앙의 정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진 다음에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로 채움밖에 없어서, 그리하여 그 은혜로 채움받아서 다시 일어서서 성결하고자 하는 열망과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 인생 문제는 작게 여기겠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